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앞에 나오시는데 나올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좀 우리 부르십시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좋으신 하나님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성가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귀한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허락하시는 말씀이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지표가 되고 또한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보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날이 진보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 심령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 있는 교회의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힘 있는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힘 있는 교회 그러면은 힘 없는 교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여러 가지 서러움을 많이 당하는데 가장 큰 서러움 가운데 정말 안타깝고 정말 슬픈 서러움은 뭐냐고 하면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정말 슬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갖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성공해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이런 그 불같은 열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어서 늘 서러움 당했던 그런 그 아픔들이 그런 불같은 소원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생존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참 그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지막에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은 베드로를 그의 권력이라고 하는 힘, 무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권력과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나약하고 허약한 힘이 없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헤롯이 강한 사람입니다. 헤롯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권력과 군사력에 의해서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가둬놓았던 그 옥문들이, 쇠사슬들이 맥없이 힘없이 다 풀려지고 자유하게 되고 그 모든 헤롯의 권력과 군사력이 무력하게 되는, 무용지물이 되는, 너무나 힘없는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이 12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춤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헤롯을 먹어서 죽어버렸다. 세상을 호령하던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롯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를 먹어버리니까 벌레에 먹혀서 즉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막강한 파워는 뭐냐? 인간이 가진 모든 파워가 아니고 하나님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파워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있고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교회가 있고 내 목적을 위해서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주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준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기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졌어야 되고 예수의 목적을 위해서 모여졌어야 되고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모여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의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교회는 예수가 있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목적, 사람의 기준,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없는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종말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의 샘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현한 내용 중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합니다. 오늘날 과거 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여러분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있는 크리스찬, 예수가 없는 크리스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시면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예수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 예수가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침묵단체입니다. 동창회입니다. 사업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예수 목적으로 쓴 교회.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가지의 운명은 살아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죽어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생명이 없는 성도, 생명이 없는 교회. 예수에게 딱 붙어있느냐? 예수님께 딱 붙어있다고 하는 얘기는 실천적인 의미로 교회에 딱 붙어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딱 붙어있는 사람은 포도나무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떨어져 있는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예수에서 떨어진 성도, 교회에서 떨어진 성도. 교회에 딱 붙어있느냐? 교회에 딱 붙어있느냐를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증해 드리면 예배에 딱 붙어있느냐? 예배에서 떨어져 있느냐? 예배다운 예배는 어떤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항상 붙어 있느냐? 그걸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 그것을 다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있느냐? 예배를 지키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장소를 사수하는 사람,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붙드는 사람이에요. 예배와 떨어진 사람이 교회와 붙어있는 걸 본 적이 없고 예배와 떨어진 사람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예배에 딱 붙어있을 때 그 시간, 그 장소에 딱 붙어있을 때 예수에 붙어있는 거요, 교회에 붙어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무너지는 교회, 안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불고 홍수 안 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석과 모래는 성분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석도 돌이고 모래도 돌입니다. 모래는 흙이 아닙니다. 반석도 돌이고 모래도 돌인데 반성은 깨어지지 않는 돌이고 단단하게 뭉쳐진 돌입니다. 그런데 모래는 건드리면 흩어지는 돌입니다. 부서지는 돌입니다. 부서진 돌이고 흩어진 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와 항상 함께하고 예수와 함께 항상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은 반석과 같은 사람, 반석과 같은 교회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모래와 같은 사람, 모래와 같은 교회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무너지는 교회냐 안 무너지는 교회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말아야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너지지 말아야 내 개인의 인생이 안 무너집니다. 교회 생활이 무너진 사람이 그 인생이 안 무너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교회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가정, 그 가정 안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 안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풍전등화와 같다고 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 무너집니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해도 교회가 무너지면 미국도 무너집니다. 예. 군사력, 경제력 갖고 이런 큰 소리 칠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어떤 나라도 무너지고 어떤 가정도 무너지고 어떤 개인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안 무너지면 어떤 개인도,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어떤 나라도 안 무너집니다. 인류 역사가,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연구 공부하시면서 교회 역사를 꼭 같이 공부하십시오. 교회사와 세계 역사를, 세계사를 같이 공부해보면 정확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는 그 시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강성하게 세워진 시대는 그 시대가 강성하게 섰습니다.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필연적인 함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흥망이 이 세계의 흥망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아니, 성경이 뭐 나오죠. 성경이 나오죠. 요새 지금 우리가 구약, 그 구약의 왕조실록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구약에 나오는 왕조실록, 이스라엘의 왕조실록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은혜 나누고 있는데 정확해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니까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왕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재건했을 때에 이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 나라는 다시 강성해졌습니다. 예, 성경이 증명하고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원어가 에클라시아가 있고 동시에 또 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칼이란 말은 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라시아는 그냥 모임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칼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군대라고 하는 또 표현을 사용할까? 교회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야전사령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두보입니다. 이 교두보가 확보되고 야전사령부가 건실하게 거기에 움직일 때에 그 전쟁은 우린 승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두보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여서 거기가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그 야전 사령부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가나안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땅,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이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 시발점이 출발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마귀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목숨 걸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미스컴 통해서 모함합니다. 누명을 뒤집어 씁니다. 가진 루머를 퍼뜨립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가습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든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교회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전대문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 마귀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토 확장을 위해서도 불가피하지만 그런 공격적인 의미에서도 영적 전쟁이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수비적인 입장에서도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력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몽땅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잡아서 무정에게 집어넣을 거라고 하나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자기 운명이 종말이 어떻게든 자기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 자기는 몽땅 묶여서 무정의 그 감옥에 집어넣어지니까 영원히 투옥이 되니까 그 전에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내 인간적인 형편이 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무장해제된 상태로 완전 무장해제하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단단하게 무장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24시간 잠 안 잡니다. 마귀는 잠 안 잡니다. 마귀는 베이케이션도 없습니다. 할로디도 없습니다. 마귀는 24시간 7데이즈 365일 집중 공격을 합니다. 집중 공격하는데 결사적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그 마귀와 싸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힘이 없이 너무 맥없이 당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먼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본격적인 공격하기 전에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미리 전략을 구상하는데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십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약화시킵니다. 또 하나, 성도들 개인의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되죠. 얼마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됩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명분과 이슈와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시간을 뺏기면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모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모이는 시간이 작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작아지고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 작아지면 우린 마귀의 싸움에서 이미 진 겁니다. 이미 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데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예배를 많이 빠지는데 영적으로 충만한 거 보셨습니까? 모이지 않는 교회가 힘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모이지 않는 교회가 큰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사업에 투자하고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투자하면 성공할 거라고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을 희생시켜가지고 세상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밤낮으로 뛰었지만, 너무 피땀 흘리고 많이 뛰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 항상 실망스럽고 초라하고 거둘 것이 없습니다. 거두는 것이 죽정이만 거둘 것이, 거두는 것이 전부 죽정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다 보면 이미 인생은 다 지나갔습니다. 50이 됐습니다. 60이 됐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마귀한테 속았구나. 마귀한테 속았구나. 내 시간을 다 뺏겼구나. 다 뺏겼구나. Too late.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대한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관계의 시간을 늘려버리면 하나님이 이걸 책임지십니다. 세상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희생시켜서 여기에 투자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기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해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족을 분열시키고 구역을 분열시키고 남성계 여성계를 분리시킵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갈라진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을 세상에 다 뺏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는 두 가지 전략, 시간을 뺏고 또 분열을 시킵니다. 이 전략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만 성공하면 마귀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저절로 승리합니다. 저절로 승리합니다. 이 마귀 전략에 속지 않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무리 내가 옳았어도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 돼도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축하해 주세요. 아무리 억울해도 사랑하세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구역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셔야 돼요. 분열하면 안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모이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잘하세요. 절대 하나님의 시간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희생시키지 마세요. 교회 오는 시간, 모이는 시간 희생시키지 마세요. 희생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마귀는 잘 압니다. 뭐냐? 교회가 모일수록 강한 교회가 되는 걸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예, 구역도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남성, 여성에도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셀도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예, 모일수록 강해져요. 안 모일수록 약해집니다.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마귀는 잘 아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 그 다음에 모이려고 하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매주 구역 예배가 있잖아요. 매주 구역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애들까지 구역 예배 또 쫓아옵니다. 예. 애들은 집에 있고 그냥 어른만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오니까 어느 구역은 30명입니다. 애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교회야, 그냥 교회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왔다 가면 완전 전쟁터가 되는 거죠. 예? 완전 전쟁이 지나간 거야. 토네도가 지나간 거야, 완전히. 예. 근데 그 불편한 거, 그 귀찮은 거 다 감수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예배 장소로 내놓고 음식을 해놓고, 예. 누군가는 희생하니까,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니까 이 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려면요 누군가는 희생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하셔야 돼요. 에이, 난 못해. 집사님이 서로 상대방 뭐 희생하라 그러면 안 모여집니다. 모임이 모여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 내가 할게요. 집사님 이번엔 내가 할게요. 서로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모여지는 거예요. 서로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못 모입니다. 근데 내가 하겠다니까 모여지는 거예요.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희생하면 어떻게 약해질 것 같습니까?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강해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접으면 알아. 희생해보면 알아. 아, 그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걸 경험해. 예, 희생해보세요. 능력됩니다. 예, 능력받습니다. 예, 축복받습니다. 희생해보면. 예, 정말 희생이 능력이고요. 희생이 축복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지난번 그 입당 예배 때, 아, 난 비도 그렇게 많이 오는 비 처음 봤어, 내 평생에. 응? 아주 기록을 세웠어. 여러 가지 기록 세웠어. 근데 비가 안 왔던 것보다, 또 비가 살살 보슬비 정도로 부담 없이 왔던 것보다 도대체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할 정도로 퍼 부은 것이 퍼 부은 은혜고 퍼 부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퍼 부었고, 예? 축복이 퍼부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전부 미리 사전에 교육시켰거든요. 예. 우산 가지고 가서 딱 맞아가지고 차에서 안내하고 또 와서 다시 또 온다. 이걸 하라고 그랬거든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이 우산 가지고 안내위원들이 다 젖었어요. 비 다 맞았어요. 비를 쫙 맞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산 받쳐주니까 그 차에 앉은 분이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내가 비를 맞아야 상대방이 눈물 납니다. 이해가 가셔요? 예. 네. 내가 비를 쫙 맞은 모습을 보니까 상대방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았대. 거기에 은혜 받았대. 난 설계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 은혜 받았대. 거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를 다 맞아가지고 아이고 저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칙칙할까. 와서 그냥 그래서 아이고 어이치 이러고 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정말 반갑게 웃으면서 우산을 받쳐주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냥 은혜 받아버렸대. 거기서 은혜 받아버렸대. 그 주차 안내 목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목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그 모습에서 은혜 받아버리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왜? 내가 희생하니까. 내가 희생하니까. 다른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주님이 희생하니까 주님이 희생하니까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복받았어요. 우리가 천국받았어요. 주님이 희생하니까 내가 희생하면 내 가족 살리고 내가 희생하면 내 친구 살리고 내가 희생하면 내 이웃 살리고 하나님이 희생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히 임재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건 희생해본 사람만 알아. 희생해본 사람만 알아. 세 번째는 기도할수록 강해지고 기도를 안 할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모임. 기도 모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 모임이야. 기도만 하면 강해지니까 제일 싫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 모임을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만들든지 맛보게 만들든지 아프게 만들든지 시간이 없게 만들든지 무슨 태클을 걸어서라도 기도 모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번에 새로 임직 받으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토요 중보 기도 모임 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은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해도 가급적 다 나오셔서 중보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시된 입장에서 교회의 한 멤버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거예요. 모이시는 거예요. 힘을 합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합하시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수록 개인도 강해지고 교회도 강해집니다. 강해져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 세력을 박살을 내고 마귀의 나라를 박살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예, 네,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모이는 성도, 희생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고 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있으셔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없어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육적인 힘도 중요합니다만 영적인 파워가 있으셔야 돼요. 영권이 있으셔야 돼요. 마귀가 나만 만나면 벌벌 켜야 돼요. 마귀가 나만 만나면 벌벌 떨어야 돼요. 마귀만 만나면 내가 밥으로 그냥 밥으로 여겨야 돼요. 마귀가 나를 바보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를 바보로 여겨야 돼요. 예, 예. 마귀가 벌벌 떠는 사람,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 근데 영적인 파워는요 간단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한다고 파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Unconditional surrender.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지면 그건 마귀가 역사한 거고 마귀 영이 들어간 거고 기도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수록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도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힘 있는 거 보셨어요? 힘 없어요. 힘이 없은 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정말 이 기도는 왜 무릎 꿇고 왜 손을 왜 듭니까? 이게 항복이잖아요. 무릎 꿇고 손 들었다. 이거 진짜 항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니까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잡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잡아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나 못 당합니다. 어떤 문제도 나를 못 당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나는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매사가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 네. 그래서 잔락스가 말한 거죠. 그래서 잔락스가 말한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정확한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한 나라보다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네. 결론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세계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세계도 안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교회 생활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 생활의 핵심 뭡니까? 모이는 겁니다. 계속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관한 교회 시간과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 그 교회, 그 예배, 그 모임에 모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키면 모든 것이 지켜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신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뭐 목사님과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난 평신도 때도요. 난 교회가 최고였었어요. 내 인생의 교회가 난 제일 좋았고 제일 중요했고 제일 좋았고 최고였고 교회가 난 최고. 난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난 평신도 그랬어요. 평신도 때도 난 교회 그렇게 좋아요. 교회 그렇게 좋아. 알바하고 알바 시간 끝나면 교회 갔어요. 학원 갔다 오면 교회 갔어요. 그때 고학을 했었거든요. 학원 갔다 오면 교회 가고 알바 끝나면 교회 가고 저녁 때면 교회 가고. 난 교회 그렇게 좋아. 교회가 내 집이었었어요. 교회가 내 집이었었어요. 그렇게 좋을 수 없어. 근데 그 당시 저 자신은 너무 앞날이 깜깜했었어요. 너무너무 깜깜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좋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교회를 그렇게 중요 최고로 여겼던 그렇게 살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철저하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책임졌어요. 완벽하게 그분이 책임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삶에서 최고이길 바라고요. 절대적이길 바라고 여러분의 그야말로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 다 있어요. 아버지 집에 다 있어요. 아버지 집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탕자 비유 아시죠? 네? 탕자가 돈 몇 푼 받아가지고서 상속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결국은 거지 됩니다. 빈털털이 됩니다. 아버지 떠나면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이 돌아온 게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버지 집이죠. 그게 내 집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습니다. 없는 거 없습니다. 예, 없는 거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아, 목사님이 만약 교회 가서 살아라 그랬으니까 맨날 교회에서 살아야지. 뭐 학교도 관두고 뭐도 관두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생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일 열심히 하고 잘 지켜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나의 최고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제일 중요시해야 되고 교회에 관계된 것이 전 항상 퍼스트가 돼야 돼. 교회가 퍼스트가 돼야 돼. 나머지는 세컨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야말로 상상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삶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아서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모이느냐, 얼마나 단결되어 있느냐, 얼마나 연합이 잘 되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가 잘 되어 있느냐가 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수망 성도들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철저하게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모이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힘을 모아서 힘 있는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는 시대에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세계적인 비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